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다음 주에 집회를 나가면서 김경 목사님 아직 믿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전도사님이 계속 매달 설교를 하는 것이 좀 부담이 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계속 하셔서 또 아버지께 집회 나간 다음 주에 설교를 부탁드려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설교를 단에서 올라서 하니까 반응이 별로 없어서 힘드셨나 봐요. 설교를 하는데 한국에서 목회자 대상으로 평신도 대상으로 세미나를 많이 하시거든요. 실습 사시면은 좀 뜨고 반응이 막 바로 팍팍 오는데 반응이 없었는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옛날에 내가 왜 밑에 내려가서 설교를 했는지 알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반응이 없다 이렇게 잘 느끼질 못합니다. 위에서 설교를 하긴 하지만 밑에서도 가까이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좀 멀긴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워낙 순박하시고 착하셔서 반응을 잘 안 하십니다. 반응을 겉으로는 안 하시지만 속으로는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힘든 건 모르는데 외부에서 오셔서 할 때는 반응이 좀 안 오는 것을 느끼나 봐요. 우리 교회는 또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으니까 보통 교회 가면 반응할 때 아멘 이렇게 어떤 교회 가면 꼭 기계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주 좀 굉장히 진실되게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아멘이 아니라 저 뒤쪽에서 특별히 아하 하는 한숨 소리 들리기도 하고 가끔씩 2층 방송실에서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아멘은 아닌데 하여간 이상한 감탄사가 가끔씩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좋고 각자 나름대로 반응을 하는 거니까 토론토에 있을 때 펜테코스탈이죠. 흑인 교회 가면 뜨겁잖아요. 흑인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못해요. 교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지 않고요. 조금 일어나가지고 아멘 예스 예스 이러면서 설교자 옆에 와가지고 막 설교자 등을 두드리면서 예스 예스 이러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마음에 주님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아멘 하고 이렇게 화답을 하면 또 쌍방간의 교통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 드리면 그 주일은 잘하는 한 주만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소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믿음에 대해서도 설교를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랑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의외로 소망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신기하게도 항상 붙어 다닙니다. 삼총사처럼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언제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붙어 다닙니다. 이게 소망은 뭔가? 소망은 그냥 뭔가를 바라는 것. 추상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겠지만 우리가 소망한다. 크리스천이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말은 제가 볼 때 세 가지에 관한 그런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은 나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영생에 관한 소망. 그러나 영원히 살되 지루한 삶을 사는 삶은 의미가 없잖아요. 천국의 상급이 있는, 기쁨이 있는 그런 상급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믿음과 사랑의 기초가 소망이 됩니다. 소망 위에서 믿음이 있고 소망 위에서 사랑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기초가 되는가? 부활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인데 부활이 있기에 우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영생이니 천국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이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론에 불과할 뿐이죠. 믿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부활하신 그분께서 내가 유일하게 부활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둘째 열매, 셋째 열매 계속해서 따라오는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날과 없어지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겠구나. 부활하되 다시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생에 대한 소망이 또한 있습니다. 뭐 신문 기사에도 보면 가끔씩 죽었다가 가끔 살아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또 죽습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기보다 좀 신기한 신유, 치유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되 영원히 사는, 다시 죽지 아니하시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 우리가 부활하되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그런 몸으로 살겠구나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에 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급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또한 갖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고 영원히 살되 그 영원히 사는 곳에 놀라운 그런 상급이 있을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음의 기초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기초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은 기초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여러분의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이 헛거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것을 믿어야 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왜 부활하셨을까? 제자들이 그것을 추적을 한 거죠. 이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의 죽음의 원인은 죄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그들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분이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되추적하는 거죠. 아, 모든 죽음의 죄의 결과는 죽음인데 이분은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셨다. 죽음이 이분을 잡아 가둘 수가 없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이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이 이분을 붙들 수 없었던 것이고 죽음이 붙들 수 없었다는 것은 이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 이분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갑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누구 왜 죽으셨는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3년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 대속의 죽음을 이분이 죽으셨구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우리 죄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가 맞구나라는 확실한 근거를 제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확실한 소망을 내가 갖고 있다라는 말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가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 근본적으로 어떤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사람,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기초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산 채로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변화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영화로운 영화체로 변화되어서 부활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인지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논리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부활, 예수님께도 와도 그런 질문을 했죠. 부활하면 시집 장가갑니까? 천국에 가도 시집 장가가 있습니까? 우리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바울이 조금 씨를, 씨의 비유를 하죠. 씨를 보면은, 씨 자체만 보면은 손톱 잘라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씨를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리고 사과나무를 보지 못한 사람에게 씨를 보여주면서 이 씨가 심으면 나중에 나무가 되고 가지와 잎들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빨간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손톱 같은 그 씨를 보고 주렁주렁 열리는 사과 열매를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가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돼서 입게 될 그 몸을 우리의 생각은 사실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에를 보고 번데기잖아요. 여기 아시만 저기 마켓에 가니까 조그만 통에 번데기를 팔더라고요. 제가 옛날 번데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먹고 싶어 사나 사가지고 데펴가지고 이제 먹으면서 애들이 있길래 좀 먹어볼래 했더니 애들이 기구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애들이 하여간 원신 쳐다보면서 그걸 왜 먹냐고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 번데기를 보면서 나중에 그 아름다운 나비가 생길 거라고 어떻게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아름답고 정말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바뀌게 될 겁니다. 가장 완전한, 가장 건강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 모습 이대로 내가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고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척들,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쁨으로 만나서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부활체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표현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힌트들을 주님께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또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몸이 뭔가 거룩해서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지만 또 알아볼 수 있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헤어졌던 그런 분들 알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질병과 부피를 분명히 갖고 계시지만 여기 계시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들어 공간을 이동하시기도 하고요. 다락방에 문이 닫혀 있는데 그 안으로 쑥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은 질병과 부피를 갖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영화로운 그런 몸, 하여간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할 우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또 소망을 가지면서 이 땅 살아가는 그 소망이 견고한 사람이 바로 견고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확실할 때 우리 믿음도 견고해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바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도 소망을 기초로 하여 세워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천국, 영생, 상급의 어떤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에 별로 부담을 사실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만일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이면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할 것입니다. 그냥 편하게 살고 마음껏 즐기고 살면 그만이잖아요.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한 세상 살다 끝난다 할 것이면 왜 사랑하며 살아야 될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으로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향한 자식의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친구의 사랑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은 자연스러운 거죠. 하지만 내가 사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하게 살다가 그냥 갈 것이지, 좋은 사람들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왜 힘들게 우리가 희생의 사랑을 할 것입니까? 그 사랑을 하는 힘이 드는데 왜 그것을 합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도 그것은 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해라. 그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하지 않아도 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힘을 쏟고 희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 그 정도만큼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는 정도가 틀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진정한 사랑이 가능합니다. 믿음도 소망의 기초이며 사랑도 소망의 기초입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급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간, 베풀었던 그 모든 사랑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눈물 닦아주시고 상급 주실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랫동안 내 믿음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다, 혹은 내 사랑이 크지 않는 것 같다라는 분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소망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상급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건 아닌가, 내 사랑이 자라나지 않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의 상급의 소망이 없어서 믿음이 안 자라고 사랑이 안 자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영생에 대한 소망 없이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 오니까 천국에서 설교는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그 삶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나의 삶 가운데 녹아져서 사는 사람들이 드뭅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삶을 보면, 사는 것을 보면 모든 관심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축복도 이 세상에서 다 받아야 되고, 기도응답도 이 세상에서 다 받아야 되고,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기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삼생이 있다는 그 소망에 대해서 희미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부록 비슷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그래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는 정도로 보험 드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은 걸쳐놓고 실제로 모든 관심은 이 세상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서 어떻게 믿음을 기대하고 그런 삶에서 어떻게 사랑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대한 상급의 소망이 없는 그런 삶에는 참된 믿음의 삶과 참된 사랑의 삶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고 사랑이 점점 그 영역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소망이 커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투자하여야 한다.
천국에 투자해야 한다.
천국에 투자해야 한다.
천국에 투자해야 한다.
예, 천국에 투자할 때 소망이 커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돈을 들이든지 해서 투자를 할 때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게 되잖아요. 주식 같은 건 해본 적은 없지만 또 그걸 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분야에 자기가 주식을 투자한 곳 그곳에 온 관심이 다 가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신이 투자해놓은 종목이 어떤 변동이 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순식간으로 계속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투자를 해놓았으니까 투자한 곳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마련입니다. 신문도 비즈니스 섹션만 눈에 띄죠. 보통 보면 비즈니스 경제면 이런 데는 그냥 넘어가는데 자기가 투자한 그런 종목,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온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투자를 해야 관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소망이 커지기 위해서는 천국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천국에 투자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솜이 먹거나 녹이 서려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놓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마음이 있는 곳이고 천국에 쌓아놓으면 천국에 마음이 있는 것이지요. 그럼 천국에 쌓아놓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무엇을 투자한다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이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 무엇을 투자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을 무엇에 투자하는 겁니까? 천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것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집도 사도 다 놓고 가죠. 아무리 좋은 가구를 사도 다 놓고 갑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사도 다 놓고 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영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돈을 투자해서 좋은 버케이션을 가도 갈 때만 좋지 일주일이면 효과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다 없어집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어떤 것은 중간에 없어지고 결국에는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영혼 밖에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이것들을 어디에 투자하는가? 영혼에. 사람에 투자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것이 깊어지게 됩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고 나의 사랑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이 남을 것에 투자할 때 그때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우리 삶 가운데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쩌다 보니까 제가 비행기를 자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를 타다 보면은 힘들어요. 힘들고 또 꼭 갈아타는데 어떤 때는 갈아탈 때 좀 작은 도시로 갈 때는 비행기가 아주 작아요. 그냥 뭐 여기 거기서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바로 복도에서 바로 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지고 한참을 걸어가면 비행기가 쏙 가운데 활주로 가운데 있는 걸어가서 문을 여기서 타야 되고요. 옛날에 멕시코 갈 때인가 그때는 비행기를 갈아탔는데 전체 승객이 저 포함해서 6명인데 스튜디오스도 없어요. 타니까 기장이 커튼을 걷더니 자 갑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런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런 비행기는 타는데 이야 얘 정말 갈까 싶어요. 진짜 난리 소리 뿐만 바람만 조금 불어도 막 이상호 형제님은 무슨 말씀이 잘 하실 것 같은데 진짜 그런 게 불안해 막 탈탈 하는데 갈까 싶고 어떤 덜컹덜컹 합니다. 좀 갈아타는 비행기 타면 보통 큰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면 꼭 한 번 이상은 덜컹거리는 게 심해질 때가 있어요. 심해지면은 자리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야, 천국이 가까웠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합니다. 막 하면서 어떤 때 정말 요동이 심할 때는요. 그냥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야, 이게 만약에 기류 때문에 떨어져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 상상이 막 되거든요. 그러면은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아이폰을 갖다 꺼내가지고 이제 전원을 켜놓으면 다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CNN 뉴스 이런 데서 나올 것도 같고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도 또 준비가 됐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때마다 막 들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한번 바라보게 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천국에 가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꼬리를 물면서 천국에 대한 또 영성에 대한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그때마다 하게 되는데 천국에 가게 되면 또 주님을 만나게 되면 정말 이제는 저한테 무슨 몸에 뱄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의 목적은 제 목회의 목표는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들이 천국에 갔을 때 저보다 더 상을 많이 받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냥 격려도 아니고 희망도 아니고 정말 그것이 제 소망이고 정말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 교회 목사 목녀님들 앞으로 또 나오게 될 모든 목사 목녀님들은 목사보다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보다 정말 큰 상을 받게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제 목표고요. 그 천국에 갔을 때 목사 목녀님들이 저한테 와서 정말 비본질적인 것, 분주한 것에 마음 쏟지 않고 가장 중요한 곳에 마음 쏟으면서 목회할 수 있도록 이런 통로를 마련해 주셔서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 한마디 딱 들으면 그것이 제 상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평신도가 언제 그런 목회를 해보겠습니까? 보통교회에서 기성교회에서 신앙이 좋다 하는 그 평신도의 기준이 뭔지 아시죠? 예배 안 빠지고 11조 잘하고 입 닫고 그렇게 좋은 성도거든요. 말 많이 그렇게 하면서 정말 목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목회 목양 훈련을 하고 싶은데 그 길들이 다 막혀 있잖아요. 성직자들이 목회자들이 다 그걸 뺏어버리는 바람에 언제 평신도가 목회자가 돼서 신방하고 기도하고 아파하고 눈물 뿌리고 하는 목양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했지만 이제는 좀 큰 소리를 제가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 그렇게 해보겠습니까? 제가 아니면 웃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그런 귀중한 영혼이 남을 것에 투자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그 김정수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그는 뭐 저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확진해서 한번 허그식을 했잖아요. 하고 현준 시간에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 안명준 형제님하고 김희실 자매님 나오셔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기도 제목이 그날 또 은혜 받은 재헌신인가 싶어서 봤더니 또 은희 씨 예비 목자로 예비 목녀로 헌신을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제 친교 시간에 그 테이블에 이제 김성중 목사가 앉아 계시길래 이제 오늘 허거식에 대해서 확신의 상황을 좀 나누고 다음 주 예배 목 이제 오늘 안민준 형제님 네 분이 예배 목사 목녀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임명식을 갖도록 준비를 합시다 했더니 김성중 목사님 아 예 그래요 하더니 시큰둥해요. 반응이 별로 뭐 시큰둥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반응이 왜 이런가 봤더니 아, 저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감동이 되셔가지고, 이제 눈물이 고릉고릉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저한테 이제 보이기가 창피한 척한 눈을 돌리는데, 반응이 시큰둥한 게 아니라 말을 못 읽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김성수 목사가 90일 새벽 작전 기도를 한 큰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우리 과달나라 목장에 예배 목자가 세워지는 것이 큰 기도 제목이었고 또 우리 안명준 형제님 잘 준비돼서 또 영적으로 조금 다운되는 그런 시기에 또 안명준 형제님 가정을 위해서 확신의 삶을 하시게 된 목적도 그거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예배 목자로 헌신하실지 언제 분가할지 그건 아직까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형제님 예배 목자 헌신하셨다는 걸 듣자마자 아, 눈물을 탁 흘리는 그 짧은 순간인데 아, 저도 눈물이 막 흐르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서 친교수를 앉아서 서로 울 뻔했습니다. 김성수 목사 아니 있더니 아무 말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이 딱 끌어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실례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안 하고 벌떡 일어나 그냥 나와버리더라고요. 한참 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짧은 한 1, 2초, 2, 3초 정도 시간인데 그 눈물 속에서 목자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아, 이게 목자구나. 아, 그것이 가슴 확 왔습니다. 지금 김성수 목사님 밖에 그렇게 제가 예를 들지만 우리에게 모든 목자님들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이게 목자고 이게 목녀고 이게 목부구나. 정말 한 영혼에서 가슴에 품었던, 기도했던, 또 인내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짧은 순간에 눈물로 그것들이 표현이 되어져서 저한테 와닿을 때 아, 이게 목자구나. 이런 분들이 목자, 목녀라면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한다면은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지 않을 수 없겠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이 남는 것, 영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이 땅에 사라질 것에 투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남을 곳에 투자할 때 그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 위에 우리 믿음과 사랑이 커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쌓는 것은 반드시 물질만은 아니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영혼에 대한 헌신이 물질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 받는 모욕, 주님을 위해 받는 박해, 주님을 위해 받는 왜곡된 말, 모욕, 이 모든 것들, 비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천국의 상이 커진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 앞가림만 하면서 내 앞가림만 하면서 누구에게 조금만 싫은 소리 들어도 참지 못하고 누구에게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견디지 못하고 조금만 상처를 받아도 참을 수 없이 그걸 모든 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해명해야 되고 풀어야 되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아파도 보고요. 영혼을 섬기다가 모욕도 당해보고 비난도 당해보고 오해도 받아보고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는 소망의 삶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정말 영혼을 섬기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싫은 소리 들어본 적이 한 번도 만약 없다면 편한 삶은 될지언정 보람된 삶은 아닐 겁니다. 행복한 삶은 아닐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핍박도 받아보고 모욕도 받아보고 오해도 받아보는 그러한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천국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커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 정말 나와서 내 아내나 남편도 나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지만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주님 나라와 이웃을 섬기면서 받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하나도 잊지 않고 헤아려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 그 소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각 목장마다 VIP 면단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기도는 조금 추상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실제로 VIP 명단 이름을 불러가며 이제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 우리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그 영혼이 누군지 내가 지금 우리에게 보내달라고 하는 그분이 누군지 내 머리에 이제 떠올라야 합니다. 그분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고 그분의 모습 혹은 그분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좀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출발입니다. 그 기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수평이동 막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초청하는 그 숫자만큼 각 목장에서 갖고 있는 VIP 명단의 그 숫자가 우리 교회 부흥의 크기일 것입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가 가정교회 하다 보면 옛날에 가졌던 그런 생각들이 죄는 아닌데 종이 한 장 차인데 정말 엉뚱한 비본질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오면은 야 이분은 우리 교회 체질이야 우리 그런 말 저도 그러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아 우리 교회 꼭 맞는 분이야 우리 교회 분위기가 딱 맞는 분을 하나 보내주셔서 이런 말들을 하곤 했는데 그 말들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친교를 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는 교제도 깊고 우리는 서로 이렇게 순하고 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우리와 같은 우리가 언제든지 잘 사귈 수 있는 아 이런 분위기의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셨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 그런 생각조차도 사실은 영혼 구원의 걸림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와 꼭 같이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고를 것입니까? 우리 분위기에 맞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문제도 없는 이런 사람만 환영할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대상을 우리가 미리 정해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디를 가서도 신앙생활 혹시 잘할 수 있으니까 보통 교회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돈 없는 분, 어떻게 보면 많이 배우지 못한 분, 겉으로 볼 때에 정말 아무런 매력이 없는 분, 저분이 교회 오면 마치 우리 교회 어떤 품격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사람, 수준이 떨어질 것 같은 거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교회 오면 환영합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다른 교회에서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다른 교회에서 또 다른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혹시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더 낮고 낮은 곳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그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 VIP 면단을 찾아놨을 때 야 이분은 우리 목장에 꼭 맞는 그런 분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관계없이 정말 내 눈에 보이는 오늘 나와 만나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있어서 보내주신 분이라면 믿고 VIP 명단으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기준으로 그분들을 보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내 우리 목장이 아니면 도저히 주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의 목장을 통하여 우리 목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낮아져서 어떤 분이든 끝까지 섬겨보고 또 그런 분들 가운데 물론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또 상처 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성국의 상이기 때문에 섬기는 섬기면서 놓치지 않고 그 VIP 명단들을 꼭 목장마다 다섯 분씩 작성하셔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셔서 이제는 가정비 앞으로 5년은 우리 위해 정말 주님이 보내신 그런 영혼들로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우리에게 이 밴쿠버 땅의 가정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껏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포텐셜이 우리에게 포텐셜이 있잖아요. 착하고 성실하고 또 정말 사랑으로 묶어진 이러한 기초 위에서 이제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부흥을 이루는 그런 앞으로의 5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